BOA 세계뉴스입니다. 파푸아뉴기니 북부 오지 마을을 덮친 대규모 산사태로 300명 이상의 주민과 1,100채가 넘는 집이 매몰됐다고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새벽 3시경 엥가주 카오 칼람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수백 명이 숨졌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카오 칼람은 수도 포트 모르즈비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곳입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산사태가 엥가지 물리타카 지역의 6개 이상 마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 당국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인 ABC는 구조단이 인구 밀도가 낮은 현장에 도착한 뒤 시신 4구를 수습했다고 25일 전했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주변에서 이틀 동안 진행한 군사훈련을 24일 끝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예정됐던 대로 군이 23일부터 24일까지 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군은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취임하고 3일 뒤에 연합 리젠 2024A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이 라이 총통 취임사에 대한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취임사에서 타이완 해협 양측이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중국과 타이완이 별도 나라라는 선언으로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4일 중국 군용기 62대와 해군 함정 27척을 탐지했고, 이 가운데 군용기 46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그동안 양측의 비공식 국경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 ICJ 명령을 따르지 않고 25일 라파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폭격했습니다. 앞서 ICJ는 라파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24일 이스라엘에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25일 아침 가자를 공격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AFP 기자단은 이스라엘이 라파와 가자 중부 데이르 알 발라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ICJ는 24일 결정에서 이스라엘이 군사 공격과 가자에서 물리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 조사관들이 방해받지 않고 가자 지구에 접근해 집단 학살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IT에서 증가하는 갱단 폭력을 진압하는 것을 도울 케냐 경찰이 약 3주 안에 IT에 도착할 것이라고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24일 영국 B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선발대가 이미 IT에 가 있고 준비를 마치기 위해 현지 경찰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이번 주 사흘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루토 대통령 방미 기간 미국 백악관은 케냐가 주도하는 다국적 경찰의 신속한 배치를 촉구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IT에 가 있는 선발대가 현지 상황과 가용한 능력 그리고 이미 설치된 기반 시설을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면 대략 3주 안에 경찰을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냐 정부는 지난해 IT 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유엔 주도 다국적 경찰 배치를 주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요원들과 유원 직원들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비난하고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라고 모든 전투원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을 24일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기권한 러시아를 빼고 스위스가 제안한 결의안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결의안은 전투원들이 국제인도주의법을 계속 무시하고 어기는 것과 함께 유엔 직원들과 구호 요원들을 겨냥한 공격이 늘어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파스칼 베리스비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는 안보리에 결의안의 목표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의 목표는 무장 항쟁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매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보통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생각하면 미국의 대도시나 유명 관광지가 쉽게 떠오르는데요. 이번 여행에서는 미국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황량한 남서부 지역이죠.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볼거리가 아주 많은데요. 산부터 시작해서 협곡, 숲, 사막, 그리고 동굴까지 아주 다채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말이 필요 없이 저는 이곳에서 만날 사람들을 통해 지역의 특별 명소를 찾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활한 산맥과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하 동굴이 주는 놀라움까지. 이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화의 주제는 남서부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꼭 빼먹지 말아야 할 야외 액티비티입니다. 그렇지만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로 저희가 골라서 추려봤으니 함께 대자연의 매력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뉴멕시코에서 경험할 짜릿한 모험을 기대하면서 치와와 사막의 북쪽 지역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황량하니 별것 없어 보인다 생각했는데요. 좀 있으니 풍부한 생태계와 치솟는 산맥 등 광대한 자연에 대한 볼거리가 많은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광활한 평지와 거대한 산맥을 눈앞에서 보자니 정말 경외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4x4 지프 투어 오너인 조지를 만났습니다.
I'm George Malley, from Paris, France. Moved here 11 years ago.
전 조지 말리라고 해요. 프랑스 파리 출신인데 11년 전에 이곳으로 이주했어요. 그 뒤로 10년 동안 사업을 했고 이 지역과 사랑에 빠졌죠. 사방으로 장관이 펼쳐져 있어요. 여긴 에스피노사 리지예요. 경치가 정말 멋지죠. 로키 산맥도 이곳 산타페에서 시작돼요. 높이가 4,000m나 되는 눈 덮인 산도 있어서 겨울엔 스키도 탈 수 있죠. 주변의 이 파란 하늘을 좀 보세요. 1년 중 300일 정도 다 맑은 날이고 확 트인 땅도 있죠. 뉴멕시코 땅의 55%가 공유지예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비밀의 장소 같은 곳이죠. 뉴멕시코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You know, for people who don't really want to hike or mountain bike or don't have the skills.
하이킹이나 마운틴 바이크 같은 야외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야생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즐기면 되거든요. 사실 이 코스는 27km나 돼서 걸어서 이동하면 하루 종일 걸리고 자전거로 이동하면 서너 시간 정도 걸리죠. 말하자면 이 차는 10인용 ATV인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요. 거친 지형을 달리다 보면 뒤에 탄 승객들은 몸이 들썩이게 돼요. 그래서 이 차의 번호판에 이렇게 적혀 있죠. 꽉 잡으세요. 야생마들이 정말 많아요. 이 말들은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진짜 야생마들이에요. 아마 수세기 동안 이 말들은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자연의 일부가 되는 느낌을 받죠. 그리고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느끼기도 해요.
This place, we discovered it only last year.
Oh, last year?
Yeah.
이곳은 작년에 발견했어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죠. 우연한 기회에 발견했어요. 그런데 진입하는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나무 조각이에요. 나무 화석이죠.
You can even see the ears, you know, the growth of the tree.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테도 보여요. 이곳엔 오색 사막도 있고 나무 화석, 인디언 유적지, 카우보이 오두막, 야생마도 있어요. 없는 게 없죠.
When you smell the flowers and see the birds and
꽃향기를 맡고 새를 발견하고 시냇 물을 마시고 특별한 경험을 하다 보면 마음속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This we call it the Painted Desert because you see that's like a paradise for geologists.
여긴 오색 사막인데 지질학자들의 낙원가도 같은 곳이죠. 왜냐하면 이곳에선 다양한 지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노란색, 빨간색, 흰색, 보라색 지층이 있죠. 검은색 지역도 있어요. 마치 화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뉴멕시코 북쪽 지역에서 오색 사막을 볼 수 있는 곳은 이곳과 고스트렌치뿐이에요.
Every day it's interesting because like I said we
매일매일이 흥미로워요. 이 장소를 겨우 1년 전에 발견한 것처럼 이번엔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If you like nature and if you want to be one with nature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다면 이곳이 마음에 들 거예요. 대도시도 멋지지만 그곳은 사람과 사람이 만든 것들로 가득해요. 하지만 이곳엔 야생마, 코요테, 토끼, 새들로 둘러싸여 있죠. 하늘엔 독수리가 날고 깨끗한 바람이 불어와요. 전혀 다른 경험이죠. 자연을 정말로 사랑하고 야생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파리나 뉴욕에서의 삶은 원치 않으시겠네요.
I'm always saying, you know, maybe you have less money.
네, 제게 중요한 건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미 남서부 텍사스 샌안토니오 근처 내추럴 브리지 캐번을 방문하기 위해 샌안토니오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내추럴 브리지 캐번은 텍사스의 가장 큰 관광 동굴이자 지역 명소인데요. 길이 530m에 깊이가 무려 지하 55m라고 해요. 당연히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내추럴 브리지 캐번 오너 중 하나인 조이를 만났습니다. 조이는 동굴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힘쓰시는 분이었어요.
Natural Bridge Cavern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howcases in the world.
내추럴 브릿지 캐번은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관광 동굴인데 텍사스 힐 카운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죠. 이 동굴은 1960년 3월에 웨스트 가문 목장에서 발견됐어요. 웨스트 가문은 동굴을 개발해서 1964년 7월에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모험을 떠나기도 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탐험을 하기도 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기도 한답니다.
우연히 동굴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잘 안 가요. 조이 말로는 탐험가들이 그때 살면서 제일 큰 희열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동굴 통로는 동굴을 발견한 입구를 지나 길게 나 있었는데요. 탐험가들이 오기 전 이곳은 무슨 용도로 쓰였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동굴이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어요.
This was the first passage of the cavern that was discovered.
이곳은 1960년에 최초로 발견된 동굴 통로인데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게 이곳을 가장 먼저 개발했다고 합니다.
조이에 따르면 아직도 동굴 내 새로운 곳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It just builds and builds. It gets better and better. And it's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놀라운 곳이 나타나요. 정말 흥미롭죠. 자신이 동굴 탐험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껏해야 3m 앞까지 비출 수 있는 카바이드 조명밖에 없지만 다른 통로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The cavern environments are just extremely interesting.
동굴 환경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동굴 침전물이 나타나고 자라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동굴의 텅 빈 공간이나 통로가 침전물로 인해서 채워지는 과정은 경이롭기까지 해요. 처음 동굴에 들어갔던 때가 어제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만큼 인상적이었죠. 전 항상 자연을 좋아했지만 내추럴 브릿지 캐번에서 경험했던 그런 느낌은 만생 처음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였죠.
People come here as well to connect with nature, to try to connect.
사람들은 자연과 교감하려고 이곳을 방문하게 돼요. 물과 같은 요소를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직접 목격하고 땅 아래 신이 창조하신 경이로운 작품을 감상하고 환경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모험을 통해서 자연과 교감하려는 거죠. 나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요. 언젠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게 저희의 임무예요. 동굴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새로운 것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줘야 하니까요. 그들이 이곳에서 모험을 이어가고 그들의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전해지면 그 가족들도 언젠가는 이곳을 방문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죠.
다음으로 가본 앨버커키는 뉴멕시코주의 가장 큰 도시인데요. 뉴멕시코는 아름다운 경치와 깊은 역사 덕에 마법의 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앨버커키는 세계 열기구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만큼 다양한 열기구 국제대회가 열려서 400대의 열기구가 참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살짝 있긴 한데요. 열기구 전문 조종사인 아트의 도움 덕에 평생 남을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I am at 1000 feet AGL and out of your airspace. Thank you very much. 4460. My name is Arthur Mahler. I'm a hot air balloon pilot and I fly.
저는 열기구 파일럿 아서 몰러라고 합니다.
I've known ever since I was an early teen that I wanted.
알버커키를 찾는 분들을 위해 열기구를 조종하죠. 전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How do you keep that?
그런 모험심은 어떻게 생기나요?
Because adventure is contagious.
모험심은 전염이 되니까요. 우리의 주된 목표는 하늘에서 멋진 경치를 보여주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보통 45m에서 750m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지상에선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도 없고 교통 체증도 없죠.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I really enjoy being in the air.
저는 하늘을 나는 게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자라면서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매일 비행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무조건 날아야 해요.
You know, I've been doing this for 12 years now as a commercial pilot.
열기구 조종사로 일한 지 12년이 됐는데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승객들의 얼굴에서 흥분, 희열, 그 기대감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스스로 새로운 활력이 샘솟거든요. 줄을 계속 당겨요.
Oh, no, not that one.
그거 말고요. 농담이에요.
So, did you know what you just did? You rotated the balloon.
지금 뭘 했는지 알아요? 열기구를 회전시켰어요. 네, 위를 보면 당겼던 줄이 보이죠? 여기에 통풍구가 있어요. 줄을 당기면 통풍구가 열리면서 열기구가 움직이죠.
I start getting excited and giddy
승객들이 나타나면 저도 마음이 들뜨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모험이 시작되고 승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어떤 날은 좀 더 즐겁게 보내기도 하는데 그건 비행을 제대로 즐기려는 승객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죠. 열기구가 위험하다는 건 편견이에요. 열기구를 타보면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죠. 비행 방식 중에 열기구 비행이 가장 안전한데 사실 비행 자체가 가장 안전한 여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놀이라고 할 수 있죠.
So with skydivers, we generally have...
스카이다이버들도 한두 명씩 함께 탑승하곤 해요. 어떤 때는 10명 가까이로 탈 때도 있죠. 열기구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다이버 자격증은 필수예요. 실수의 여지가 없거든요. 열기구에서 뛰어내리면 시속 0km에서 시작해서 낙하산을 펴기 전까지 시속 200km에 도달해요.
방금 다이버 두 분이 열기구를 뛰어내리셨어요. 정말 대단하고 용감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But those guys are...
저분들은 자주 오시나요?
Couple times a month.
그럼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와요.
Why do they keep coming?
왜 그렇게 계속 찾아오는 걸까요?
Because the thrill of jumping out of a balloon, I suppose, is better.
아무래도 열기구에서 뛰는 게 이 비행기에서 뛰는 것보다 더 스릴 넘쳐서 그런 것 같아요. 정지한 상태에서 뛰니까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이죠. 혹시라도 부딪힐 절벽이나 건물도 없고요. 그래서 상당한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But it's really the view is spectacular. You're not going to get this anywhere.
하지만 중요한 건 경치예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이런 경치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거든요. 매일 쉬지 않고 해도 지리지가 않죠. 열기구를 만나서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남서부 지역의 매력을 느끼고 새로운 친구도 사귄 후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등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뉴멕시코 산타페에서는 조지를 만났습니다. 조지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에서 사막 오프로드 지프 투어를 했었는데요.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경험도 신났고 왜 조지가 이곳을 그리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지 덕분에 사막의 중요성도 알게 됐고 사막의 역사와 아름다움에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샌안토니오 외곽의 대규모 동굴 안을 걸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동굴의 역사에 대해 배웠고 아직도 동굴이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열기구 조종사인 아트도 만났습니다. 아트는 저와 같이 열기구를 타면서 제 고소공포증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친구예요. 구름 사이에서 본 마법의 땅은 아래에서 보았을 때랑은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위까지 정말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난 사람들 또한 제게 잊지 못할 경험과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2016년 김정우 씨는 자신이 주최 주관한 첫 번째 공연을 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문 연주자로서의 첫 행보였는데요.
그때 봄 아름다운 오카리나를 올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막 조명도 다 하고 음향도 다 하고 연주도 하고 사회도 보고 막 진짜 혼자서 다 했거든요. 그거를 대학로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도 저의 팬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초빙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그 리플렛을 나누어 드리면서 공연 보러 오라고 했었을 때 와 진짜 그때 만석이 됐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만석이 돼가지고 그때 처음 데뷔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데뷔 무대를 마친 김정우 씨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지만 이게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과하지 말고 나는 여기서 더 발전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데뷔 무대가 있기까지 김정우 씨에게는 수많은 무대 경험과 시간이 쌓여왔을 텐데요. 어떤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첫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가지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섰을 가장 첫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선생님이 계셨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 무대를 서게 되었는데 연주단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그 한 3개월 동안 매일 공연하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 우연히 제가 이제 서게 되어가지고 그 공연을 통해서 제가 첫 무대를 개시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호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대가 저는 가장 생각이 나고 가장 훌륭했고 물론 이제 뭐 연주 실력이나 이런 거는 형편없었겠지만 어찌 보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대 서면은 떨리지도 않고 뭔가 그냥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하나도 공포증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냥 많은 분들과 그 눈을 마주치는 것과 그분들이 참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아, 참 좋다 하면서 박수 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관객과 소통하며 연주하는 것이 행복했던 김정우 씨. 많은 무대에 서며 자기 이름을 알리고 또 규모가 큰 무대에도 함께 서게 됐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쳤다고 합니다.
2016년도 당시에 제가 데뷔 무대를 하고 나서부터는 큰 공연들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홍성 오카리나 페스티벌 11개국이 모여서 하는 그런 한국 대표로 나가서 무대하는 것도 있었고 또는 뭐 평화통일음악회라고 해서 60명과 국악기와 함께 협조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무대도 있었고 그런 큰 무대들이 있었는데 악보를 그때까지 볼 줄을 몰랐어요. 항상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어떤 곡이든 들으면 바로 연주가 왜냐하면 오카리나라는 악기는 메인 멜로디다 보니까 그냥 메인 멜로디만 하면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쉬웠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협주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야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는 악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김정우 씨는 이 작곡에 눈을 떴고요. 꾸준히 자작곡을 만들어 현재는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인 타이틀은 이제 엄마 품으로라는 곡으로 이제 정규 앨범을 낼 예정이고요. 보컬도 있을 것이고 오카리나 연주곡도 있을 것인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 그 감옥에서 어린 12살 아이가 그 철창을 붙잡고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러기나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하늘 어딘가에는 우리 엄마가 있겠지. 아 엄마 품으로 참 안기고 싶다. 저 새들이 되어서 내가 참 엄마 품으로 날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12살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곡을 만든 작품입니다.
12살이었던 김정우 씨의 바람이 담긴 엄마 품으로 그 연주 현장음을 함께 들어봅니다.
엄마 품으로라는 곡은 참 많이 슬프지만 가사는 참 따뜻한 그런 곡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녹음을 계속 해보고는 있는데 항상 보면 오카리나라는 악기는 앨범을 내기가 참 어려운 악기예요. 이게 정음이 없다 보니까 그 믹싱 마스터링 과정에서 참 어려운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녹음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 버리고 막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정우 씨의 정규 앨범에는 총 6곡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 활동을 알리는 유튜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오카리나 연주자 탈북민 김정우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와 쌍벽을 이루는 서부 최강의 공과대학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최우수 공과대학으로 동부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가 있다면 이 서부에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흔히 줄여서 캘텍이라고들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근교 파사디나시에 있는 연구중심형 대학으로 MIT와 쌍벽을 이룬 명문 사립공과대학교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이 캘텍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과학과 공학에 중점을 두고 소수정예, 영재 교육을 추구하는 대학인데요. 미국에서 38년 동안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캘텍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모두 합쳐서 2,200명 정도인 소규모 대학으로서 교수 학생의 비율이 1:3으로 거의 개인 지도와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갈등의 자료에 의하면 교수와 졸업생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이미 수십 명 배출됐으며 회원자 교육을 얻기가 하늘의 불택이라는 과학학술원 회원, 공학기술원 회원들이 200명에 달합니다. 수학, 과학, 공학 등 분야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최우수 교육, 2학년만 되면 세계적인 교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연구 여건, 4학년 말이면 민간 부분과 정부기관에서 제의해오는 최고 보수의 일자리들이 칼텍의 우수성을 설명해 줍니다.
학부와 대학원 과정 합쳐서 만 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 중인 MIT에 비하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학생 규모는 5분의 1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연구업적이나 학문적인 우수성 등은 MIT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칼텍의 여러 분야 중 전통적으로 가장 이름난 분야는 물리학이며 공학 전 분야, 특히 전자공학과 화학, 생물학, 천문학, 지구과학은 미국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고 천재 과학자이자 물리학자들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칼 앤더슨, 리처드 페이먼 등과 화학과 평화의 분야에서 두 개의 노벨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연구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북동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파사디나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캘텍은 대부분의 일반 종합대학들보다 작은 약 125에이커의 아담한 대지에 들어있는데요. 대학이라기보다는 연구소 단지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명문 공과대학교로 우뚝 서 있는 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캘텍은 흥미롭게도 주민들에게 수공예와 기술을 가르치던 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에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가 걸어온 길 들어보겠습니다.
1891년 캘리포니아주 파사디나라고 하는 마을에 동네 사람들에게 수공예와 각종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설립자인 자선사업가 에머스 트립의 이름을 따서 출입대학교로 개교했다가 출입공예기술대학교, 출입기술대학 등으로 개명됐고 일반적으로 칼텍이라 불리는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C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는 1920년에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캘텍이 오늘날 최우수 과학기술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조지 앨러리 헤일 같은 뛰어난 학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이 아직 과학 연구 영역에서 초보적 단계에 있었던 시기인 19세기 말 캘리포니아 파사디나 지역에 공학과 과학 연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뛰어난 공과대학의 탄생을 꿈꿨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출신의 전문적인 천문학자였던 조지 앨러리 헤일 박사입니다. 헤일 박사는 위대한 공학자는 단지 기계 작동을 이해하고 공식을 대입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폭을 넓혀나가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헤일 박사뿐만 아니라 MIT 총장을 역임했고 저명한 화학자이던 아더 에머스 루이스 박사,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밀리컨 박사 등이 칼텍의 전신인 슈프기술대학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집결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앞서 연구에 성진했던 탐각자들이 자신들의 자산과 시간, 재능을 기꺼이 헌납하는 피땀 어린 헌신으로 초보 단계의 기술대학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의 결정체인 명공공과대학 칼텍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서부 최강의 공과대학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캘텍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세계적인 대학 평가 기관인 영국의 권위 있는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세계적인 최우수 대학이 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캘텍을 깊이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아닌가 싶네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때 매우 작은 학교 규모가 뽑혔습니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3이고 신입생 규모가 250명 남짓이며 전체 학부생이 약 970명, 대학원생이 1,200명 정도. 그래서 모든 칼텍 재학생은 대학이 제공하는 무한대 가까운 직접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학계 간 협조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대지에 900명 정도의 학자들 간의 학문 연구와 공유가 다른 어느 대학보다 잘 되어 있어 획기적인 발명과 발견에 이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는 교수 선정을 매우 신중히 하는 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싱싱하지 못한 사과 하나가 상자 안에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 교수진의 결혼이 생겼을 때 비록 여러 해가 걸릴지언정 학교에 꼭 필요한 학자를 선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통이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칼텍은 신교수에게도 완벽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정교수 한 자리를 놓고 부교수 여러 명이 경합을 벌리게 되는데 칼텍은 극도로 신중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임하지만 일단 선임되고 나면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평하게 지원합니다. 다섯째, 대학 운영진인 총장이나 학생들도 결코 학문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가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는 썰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생들에게도 저명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동참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대학 운영진의 경영 방식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도 이 대학이 최고의 대학인 이유로 꼽혔는데요. 대학 운영진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하루 안에 이 대학 운영 정책을 상의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관료주의 체계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칼텍의 최우수 대학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의 하나는 또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 대학에 부여되는 연구기금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칼텍은 교수들에게 연구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근원적 탐구에 집중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호기심에 따라 연구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합니다. 이런 방침 덕택에 칼텍의 교수들은 세상을 바꾸는 획기적인 연구 결실을 맺기도 하죠. 끝으로 칼텍의 모든 시스템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칼텍 학생들의 이른바 언어코드는 단 한 줄인데요.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점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무감독 시험 제도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학생들이 때로는 집에서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잡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학생들의 경쟁은 다른 학생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를 우수하게 만드는 10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캘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캘텍의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좀 더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여행시 이달부터 새롭게 마련한 나는 인플루언서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주한 미국 대사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유튜버와 대담을 나눈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우즈라 제야 차관은 영상에서요. 자신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며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 그리고 지원을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라면서 이를 위한 각국 정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비정부 민간단체와 지역사회 리더, 젊은 전문가와 학생들과도 협력한다면서 이들의 관점과 생각을 아는 것이 업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유튜버 강하나 씨를 소개했는데요. 그의 경험과 생각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아 차관은 강 씨에게 탈북 전과 후 자유와 인권에 관한 생각의 변화를 물었는데요. 강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에 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왜 이렇게 억압당하고 자유롭지 못한지 생각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정착한 후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유와 인권 그리고 책임에 관해 배웠다면서 이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을 배웠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제아 차관의 질문에 강 씨는 탈북민이 북한에 관련된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제아 차관은 강 씨의 조언을 워싱턴에 돌아가면 꼭 전달할 것이고 강 씨의 이야기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그리고 중국 내 탈북자 등 70에서 80%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하나 씨처럼 이 한국 등지에 정착한 탈북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행시가 새롭게 마련한 나는 인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발언의 자유가 없던 북한을 탈출해 세상 밖으로 나온 이들이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솔직담백하게 공개하고 탈북자로서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모습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 자유의 가치를 배우고 알리는 탈북 여성 인플루언서들. 지금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롯데 시네마에 왔는데 여기 롯데 시네마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롯데 시네마랑 좀 다른 곳입니다.
2006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인플루언서 정유나 씨. 동기부여 강사와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일상의 경험을 비롯한 북한 관련 체험과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비싼 커피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장어, 너무 맛있어. 오, 진짜 맛있다.
지난 15일 찐 부자들만 간다는 영화관을 처음 가본 탈북녀.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또 한 번 놀랬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30대 여성 탈북민 정유나 씨가 그녀의 19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탈북 후 처음 가본 곳이라며 영화관 체험을 공개했나요?
진짜 맛있어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커피를 금방 이렇게 맛도 훌륭합니다. 완전 그 고급진 원두를 갖다가
고급스럽게 꾸며진 극장 안 곳곳을 보여주며 커피도 한 잔 들이키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화 관람을 준비하는데요.
와, 나 이렇게 누워서 영화 처음 봐.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단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다가 잠들면 어떡해요? 너무 편안해서. 이 영화에 집중 못하고 잠자잖아.
침대처럼 뒤로 젖히는 푹신한 의자에 기대어 영화를 감상하는 정윤아 씨. 관람을 마치고 복도로 걸어 나오는 정 씨의 손은 냉커피와 생수가 들려 있습니다. 자강도 출신 탈북민 정윤아 씨. 구수한 억양으로 시청자들의 귀를 즐겁게도 합니다. 8일 올린 영상은 자본주의 달걀을 처음 본 북한 여자의 놀라운 반응이란 제목을 달았는데요.
유나, 그거 뭐예요?
이거 자본주의 달걀이야.
자본주의 달걀?
어, 자본주의 달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싫어.
아까 땅바닥에다가 효명화시키려고 한바탕 굴렸어 지금. 한 바퀴. 충격받으면 안 돼.
어, 알았어. 어,
노란 물.
다른 것도 다른.
볼래?
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색깔이 왜 이 모양이야?
그래?
누가 봐도 평범한 찐 달걀 노른자의 노란 색깔을 본 두 탈북민의 반응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를 노란색으로 표현한다라는 한 구독자의 설명에 찐 달걀 노른자를 자본주의 달걀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한국의 신조어 알아보기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아빠, 킹 받는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킹 받는다. 그냥 느낌으로.
아, 그래서 힘을 받는다 그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닌가?
힘 받는다고? 어, 예를 들면, 아, 킹 받아, 진짜.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 그 회사에서도 킹 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못 들었어요? 어, 그 한국에 킹 받는다 이런 신조어들 많이 있는데 그런 말로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열 받는다, 화가 난다는 말을 킹 받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건데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종종 한국 젊은층이 사용하는 신조어나 외래어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어 소통에 지장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화 충격을 유쾌한 입담으로 풀어가는 정윤아 씨는 차와 집 등 개인 소유가 가능한 점,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점 등을 한국 내 문화 충격으로 꼽았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정윤아 씨는 2022년 미국의 투자가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한국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로저스 회장의 동시 통역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 이거 너무 자세하게 나온다. 교회도 있네요. 칠골 교회라는 게 있는데
2021년부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자칭 평양세대 김서화 씨의 김서화TV 100여 개의 동영상이 게시됐고 약 1,400만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8만 5천 명에 가까운 구독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탈북해 2020년 한국에 입국한 김서화 씨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라면 누구나 거쳐 조사를 받는 한국의 국정원에서의 경험을 소개하는가 하면 지난주 영상 중에는 평양 여자의 구글맵 여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에 띕니다.
아, 여기 지금 막 머란먼거리라고 나오니까 막 설레네요. 제가 여기서 진짜 많이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아, 진짜 눈물 난다 여기 보니까. 나의 고향. 여기 머란먼거리를 통해서 제가 여기 김일성 경기장에도 진짜 많이 갔고 그리고 개선문도 진짜 많이 갔거든요. 이제 개선문이 저희 집
평양 개선문에서 만수다리까지 이어지는 모란봉 거리를 구글 지도로 들여다보는 김서아 씨는 새록새록 떠오르는 추억에 잠기다가도 인공위성 사진에 떠 있는 평양의 구석구석을 안내하기 바쁩니다.
어, 자마자 안쪽으로 들어가보자. 너무 자세하게 나와있네. 유경호텔도 있고 여기 8년도에 들어가 보니까 저 외관을 좀 유리창으로 이렇게 좀 만들고 막 불꽃 축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부는 이제 텅텅 비어있죠 여기. 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텀강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연애도 많이 하고요. 그 보안원들이 또 연애하는 것도 단속을 해요. 야, 너희 뭐 부모 불러 뭐 전화번호 대 막 그러고 이렇게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학교 때 어떤 친구 야, 나 어제 누구랑 연애하다가 보안원한테 걸렸어 막 그러고 재미있어요.
김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남과 북의 다른 한국 전쟁에 관한 시각도 확인하게 됩니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앞 분수대를 보는 김 씨. 한국전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에게 선전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면서 근데 아마 진짜 주민들은 승리했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지방 진짜 궁금하다. 평양 사람들은 다 승리했다 생각하거든요.
남한과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한국을 포함한 서방에서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촉발됐으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오랜 준비 끝에 남한을 침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유엔 공식 기록과 냉전 후 기밀 해제된 소련의 문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1953년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서아 씨 역시 서로 다른 남한말, 북한말을 화두로 삼았는데요. 이날의 이야깃거리는 남편입니다.
아, 나 나그네란 말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나그네라고 한대, 남편한테.
아, 그래?
어, 나 처음 알았어, 나그네라는 말. 그러니까 좀 그게 북한에서 지방 사투리인 것 같아.
아니야, 나그네라는 말은 지나가는 과객을 보고 나그네라고 하지.
나는 그 충격적인 게 그 자기야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자기야라고 하잖아, 오빠. 배우자에게. 근데 북한에서는 자기야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야, 저기요, 자기 여기 뭐 여기.
완전 반대로네.
반대.
우리 나그네가 지나가는 사람인가?
아, 맞네.
북한 수도 평양과 지방 간에도 다른 언어 문화가 있다는 점이 김수아 씨를 놀라게 했는데요. 김 씨의 이야기는 가정의 달 5월을 의식한 듯 자신의 가족에 관한 사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맥현에 이때 너무 어려서 그런가? 정말 사탕과자를 제가 받아도 그 김씨 일가의 초상화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받아먹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효도를 다 이제 못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그리우면은 진짜 저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신랑이랑 뭐 인증가게 한 번씩 놀러 가기도 하고 나들이 그런 거 가거든요. 저 정말...
14만 구독자를 보유한 평양만사 채널의 김길선 씨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1,560개의 동영상을 제작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 약 4,360만여 회를 기록하는 활발한 탈북 여성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제2자연과학원 출입기자로 활동하다 1997년 탈북했습니다. 기자 출신인 김 씨의 채널에는 북한 정권을 고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달에 제작한 10개가 넘는 영상물 중 5개 영상에서 북한의 경제와 최고위층의 부정부패, 주민통제들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북한 관련 연속 강의를 통해 구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일 출연자를 초대해 함께 북한 주민의 속사정을 풀어놓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불쌍한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남자들,
남자,
세대주들.
한국 현지 시각 16일 평양만사의 화두도 북한 남성이었습니다.
있는 북한 남자들 역시 여자들 못지않게 불쌍하고 또 불쌍한 인생들이야. 북한에서는 남편을 버려먹이고 자식을 버려먹이고 악착같이 뛰는 여자들이 그 남편이 무기력해 보여서 이런 말이 돈다고 하잖아. 장마당에서 아침에는 동상이고 점심에는 반신상이고 밤에는 송장이라고 그래놓잖아.
예.
그 아침에 동상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
일일이 서 있잖습니까? 아침에 깨어나서 그러자면 뭐 직장을 한 게 다 문을 닫았지. 이 머리 굴이 있는 사람들도 다 어디 나가 벌어먹을 수 있게 뭐 또 환경 자체가 딱 딱 막아놨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김 씨는 이 영상을 통해 어엿했던 북한 남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책임이 김 씨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영상에 달린 100여 개의 댓글에는 북한 남성들의 10년 군 복무가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나는 내용. 그래서 북한의 남성을 나그네라고 부른다 등의 댓글을 달렸습니다.
제 북한 지금은 안가이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니까.
지나가는 농담사.
농담사가. 밤에는
송장이라고.
송장이라고.
그냥 이렇게 후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시달린 차를 이렇게 보는
거니까.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 자유의 가치를 배우고 알리는 탈북 여성 인플루언서들의 일상과 시선을 살펴보는 나는 인플루언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동사의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영어의 동사는 크게 12개의 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없는 생소한 시제도 있어서 다소 까다롭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e can use many verb tenses to talk about the past, but the simple past is what we use most often.
우리는 과거에 대해 얘기할 때 많은 동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We form this tense by adding ed or d to most verbs in English.
우리는 대부분의 영어 동사에 ed 또는 d를 붙여서 이 시제를 만듭니다.
But English has many verbs with irregular past forms.
하지만 영어는 불규칙한 과거형을 가진 동사도 많이 있습니다.
Such as say, have, go, be, and see.
그러니까 ed나 d로 끝나지 않는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ay, said.
말하다, 말했다.
Have, had.
가지고 있다, 가졌다.
Go, went.
가다, 갔다.
See, saw.
보다, 봤다. 동사 원형과 과거형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ed나 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Build, built.
만들다, 만들었다.
Feel, felt.
느끼다, 느꼈다.
We use the simple past to talk about completed actions in the past and to talk about habits in the past.
단순 과거 시제는 크게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나 행동을 말할 때, 과거의 습관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watched some funny videos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재밌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이 사람은 과거에 완료된 행동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I watched some funny videos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재밌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To form questions with the simple past, we add the verb do.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해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 두 동사를 붙입니다.
Did you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당신은 중학교 때 회화 수업을 받았습니까? 이 문장에서 과거 시제 본동사 take는 단순 형태를 유지하고 조동사 did를 사용했습니다.
Did you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단순 과거 시제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도 조동사 do, do를 사용합니다.
I did not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나는 중학교 때 회화 수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Did you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I did not take drawing classes in middle school.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단순 과거 시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